안녕하십니까. 좀 캠프가 아쉽죠? 예, 저는 오늘 좀 외부에 일이 있어가지고 장기 자랑할 때 나갔다가 중간에 들어왔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식사하실 때나 일하실 때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러시다가 댄스 타임이 되니까 막 전혀 이분들이 진짜 실버 맞나 싶을 정도로 막 3층에서도 그 액정 앞에서 막 이 허리를 흔드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전혀 아프시지도 않고 그런데 원래 노약자라는 게 노련하고 약삭 바른 게 노약자라고 그러는데 엄살 부린 거 아니신가 싶을 정도로 옥수수도 맛있고 사과도 맛있고 또 밥도 맛있고 좀 가고 싶지 않으시죠? 예, 하나님이 또 올해는 외부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말씀 속에 젖으라고 못 나가게 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3박 4일 너무 재밌고 즐겁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아쉽고 곳곳에서 율동도 배우시고 또 이렇게 댄스 연습도 하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너무 이렇게 행복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실버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공연단도 오고 그랬는데 무대에 설 때마다 그 외부인들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진짜 우리 사회부는 신만성 목사님이 빛이 안 난다고 빛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뭔가 모르게 좀 다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이렇게 복음 들으시고 구원 받으신 분들 아마 이번 캠프가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는 그런 캠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녁에 요한복음 5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데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문턱을 한번 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면 여기에 오신 분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다른 걸 보지 않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요. 지금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 많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전부 자기 마음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제가 80년도에 이제 군대를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우리 선배 되는 사람이 전라북도 경찰국에서 전투경찰 요원으로 보초근무를 쓰는데 면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가 가니까 아 왔느냐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무 시간을 바꾸고 내무반으로 딱 데리고 갔는데 야 군대 내무반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전투경찰인데 관물대 위에 사전도 있고 책도 있고 막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예요. 형 군대에서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나? 그러니까 야 여기 하루에 나는 근무 3시간 내지 4시간만 쓰면 그 뒤부터는 내가 자유야. 너도 전투경찰로 와라. 그래가지고 그 형 아버지가 전주경찰서장이었어요. 말동 4개. 알겠습니까? 내가 경찰국으로 빼줄 테니까 너 시험 봐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전투경찰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장 검사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경감 그 말동 2개, 3개 되는 사람 앞에서 이 팬티만 입고 몸에 문신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좀 깡아리가 있다고 담뱃불로 이렇게 지지고 막 손목에다가 그런 사람 있죠. 좀 폭력 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뭐 이렇게 몸에 문신하는 것이 뭐 문화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정신분열증 환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몸에 문신이 있거나 그런 뭐 막 칼자국을 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군대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체 검사를 받는데 그 심사위원 앞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그 손목을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말을 키웠었대요. 몇 마리를. 그래가지고 저희 큰형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하고 16살 차이 난다고 그러겠죠? 하고 저를 안고 말 앞에서 장난을 하다가 이제 이 오른손을 물렸어요. 말이 덥석 물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지워졌지만 팔을 반드시 했을 때는 흉터가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돌리면 가운데 딱 와요. 근데 이게 꼭 담뱃불로 지진 흉터처럼 꼭 그 모양이에요. 야, 그래서 제가 심사하는데 손을 그렇게 해가지고 몸에 문신이 있거나 뭐 담뱃불로 지졌거나 그런 사람들은 불합격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 제가 그 앞에 섰을 때 이거 있잖아요. 담뱃불 흉터가 아니고 말에 물린 거예요. 변명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좀 확 안 돌리고 약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왜 팔을 저렇게 반듯하게 안 하지? 아, 저 흉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물론 통과가 됐지만 그래서 그 심사위원 앞에서 딱 손을 보였을 때 그 심사위원은 뭣만 봐요? 잘생긴 얼굴을 봅니까? 아니면 튼튼한 다리를 봅니까? 아니요. 몸에 문신이 있거나 어떤 담뱃불로 지진 그 흉터가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 앞에 섰을 때는 저도 다른데 전혀 관심이 없고, 아, 이 흉터가 담뱃불로 지진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불합격 판정받는 거 아니야? 온 관심이 저도 그분이 뭐예요? 보고 있는 것을 저도 보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돈 버는데도 관심이 있고, 높은 주위를 얻는데도 관심이 있고, 아니면 뭐 자식 잘 되는 것도 관심이 있고,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인생을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다. 그래서 백보좌 심판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예, 그 심판에서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제 들여보내주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후회할 겁니다. 내가 그때 2017년 8월달 강릉 4차 캠프에 왜 첫날 갔다가 도망왔던고. 그죠? 왜 그때 내가 짜증을 내고 비는 주절주절 오고 밥을 다 타먹어서 이게 지금 군대야 뭐야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강릉 고속버스 터미널로 도망와가지고 그때 복음을 들었어야 되는데 후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오늘 또 조금 빈자리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탈출한 사람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인생의 기간 동안 단 며칠만이라도 진지하게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게 쓰지 않을 텐데 왜 내가 살아 생전에 내 영혼에 대해서 단 며칠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지? 왜 쓸데없는 허망한 것으로 내가 세월을 다 보냈지?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병을 주시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게 하거나 결혼을 했는데 못된 남편 만나가지고 그죠? 막 마음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았는데 막 기형아를 낳거나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다가 보면 생각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고 미련한 사람은 잔치집에 간다 그랬어요. 잔치집에 가면 우선 먹고 뛰놀기는 하지만 생각이 깊지 않은데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결국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이 깊어진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삶을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만들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구원을 받고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예,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았는데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죽어서 지옥까지 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지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그 구원으로 보상 다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형님들에게 부모님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헌금해버리고 전주에서 제일 큰 전주중앙교회 사찰집사로 들어가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도 야 정말 우리 아버지는 신앙심이 참 깊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도 안 다니셨지만 혼자 글을 깨우치셔가지고 이 성경 굉장히 많이 아셨어요. 특히 로마서 같은 성경은 거의 외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윗목에서 큰 상 위에다가 그 강대상에다 놓는 큰 성경 있죠, 옛날에. 그죠? 진짜 이따만한 성경인데 이제 눈이 안 좋으시니까 큰 글자로 된 성경을 계속 읽으면 저희 아버님이 그걸 누워서 듣고 있다가 여보 거기 잘못 읽었어요 이렇게 지적해 줄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아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은 모르신 거예요.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을 모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셨겠어요? 거부했겠어요? 예. 왜냐하면 당신의 의가 있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잘했어. 나도 성실하게 살았어. 나도 나름대로 성경 알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안 받아들이시다가 한 3년 지났을 때 저희 아버님이 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위암은 음식을 못 드시니까 바짝 마르시더라고. 진짜 그 피골이 상접한다는 거 있죠? 가죽과 뼈가 서로 붙어 상접, 피골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걸 이제 스스로 느낄 정도로 뼈만 남으셨어요. 근데 이제 정신은 말짱한 거죠. 88 올림픽, 우리나라 1988년 올림픽 하는 그해 초여름에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갔어요. 아버님, 이제 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의사가 수술해도 소용이 없대요. 마취하면 깨어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 수술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한번 쓰실 텐데 아버님 언제 모든 죄를 씻음을 받고 거듭나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님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 저희 아버님은 33살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버님 정말 마음속에 모든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님 언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있다가 제가 이제 다시 갔거든요. 그때 이제 초여름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삼베로 시원하게 삼베로 요를 해가지고 딱 누워 계셨는데 아버님 제가 일주일 전에 다녀갔잖아요. 아버님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버님 언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동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다. 근데 내가 죄를 씻어본 적이 없다. 거듭난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버님 지금까지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셨고 전 재산을 다 헌금을 했고 10년 넘게 사찰집사로 지내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했는데 네 말대로라면 아무 상관이 없지.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30분 정도 복음을 다 듣고,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반에서 복음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이야기. 저희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더니 벌떡 일어나셨어요, 자리에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너 같은 놈이 이걸 알겠느냐. 아니, 저를 좀 무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를 좀 약간 못 믿어와 하셨어요. 왜? 제 위로 형님이 네 분 계시거든. 제가 다섯 번째예요. 아들로 누나 있고 여동생 있고 7남매인데 저희 아버님이 저 학교 다닐 때 저에 대해서 막 실망을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 형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그 숫자로 이렇게 수수께끼 비슷한 걸 이렇게 냈을 때 네 위로 형 네 명은 다 풀었는데 너만 못 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저를 이제 염려하셨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 복음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야, 이게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로마서는 거의 외셨다고? 로마서 6장을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 6장. 8절.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 이게 당신에게 늘 이 노마스를 잃을 때 이게 의문이었는데 복음을 딱 들으시더니 이걸 깨우치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끝난 것처럼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은 자로, 여기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은 그렇게 계산하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렇게 계산해.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서울에서 오신 할아버지 두 분을 우리 진행하는 목사님이 좀 상담 좀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아, 근데 한 할아버지가 귀가 어두우셔가지고 제가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강사 골탕 먹이는 것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들으셨는데 한 할아버지는 그걸 깨우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천주교를 다니셨던 분인데, 목사님, 우리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를 하면 죄가 용서가 된다고 합디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면 용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냐면 법에서 요구하는 처벌을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도로교통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도로교통법에서 요구하는 범칙금 7만원, 범칙금 10만원, 내지 운전면허 정지 30일, 뭐 이렇게 그 법에서 처벌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벌을 받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도로교통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용서가 됩니까? 예? 아니면 아이고 저기 판사님 봐주세요 그러면 돼요? 아니에요. 법이 요구하는 벌을 받아야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또 죄를 지었을 때 회개기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용서가 된다는 것도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빌어서 죄가 사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의 싹은 뭡니까? 싹이라는 게 뭐예요? 싹, 대가, 죄값.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는 우리가 열심히 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그 정당한 대가, 싹, 값이 지불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누구에게로 넘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넘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가지고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약시대 때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왜요? 지은 죄만 용서가 됐지 지을 죄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예, 지을 죄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기 위해서는 짐승으로는 안 되고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지금은 짐승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지만 이건 완전한 속죄가 아니야. 이건 불완전한 거야. 앞으로 누가 온다? 예, 예수님. 그 예수가 오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성경은 원래 그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거를 했어요. 그거 하나 보게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마 자막이 나올 겁니다. 19장. 4절 탁 뜨죠? 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총독으로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받을 때 우리나라 총독으로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또 히로부미. 좀 역사 좀 아세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 보낸 게 이또 히로부미인데 그 안중근 의사에게 죽었잖아요. 하얼빈역에서. 그렇죠? 너무 성경만 하시는 것 같아. 자, 그런 것처럼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누가 왔어? 예,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죽이라고 고소를 해가지고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까 죽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끌고 나왔는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죽일 만한 죄가, 다시 말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지금 데리고 나왔다. 죽일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또 보세요. 또 19장 19장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 말씀이 금방 어디로 가버렸네. 예, 자, 그 뒤에 예, 6절. 아, 이거 밑에 있었는데. 6절.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뭐라고 했어요? 죄를 찾지 못하노라. 두 번 이야기했죠? 또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그러니까 세 번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세 번이나, 이 세 번이라는 것은 완벽한 걸 뜻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당시 로마법은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법이었어요. 이 로마법이 뭐 함무라비 법전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도 로마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주무시나?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하다고 하는 그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했는데 죄가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죄 없는 분이 왜 죽임을 당하셨냐? 그건 바로 나의 죄를 그저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까지 지은 죄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속죄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속죄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니 어떻게 짓지도 않은 죄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계에서 살아야 안 살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 차원에서 죄를 씻어주신 것을 우리 차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좀 이렇게 사람들의 그 차이 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차원이 다르다 좀 그러죠? 아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원이 다르지.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차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미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차원에서 사는, 예? 그, 이제, 벌레죠. 그러니까 2차원은 면만 봐요, 면만. 고개를 들어서 공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은 공간을 활용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개미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툭 쳤어. 그러면 개미가, 아이씨, 내가 지금 저기 옥수수 먹으러, 떨어진 거 먹으러 가는데 홍 목사 왜 나를 건드려?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개미는 2차원이고 저는 3차원에 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4차원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걸 만들 때 있잖아요. 이보다도 월등하게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런데 너무 월등하게 좋은 제품을 만들면 사람이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물건에서 조금만 바꿔야 잘 팔린대요. 아시겠어요? 너무 뛰어나면 팔려 안 팔려? 왜 안 팔려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조 시대 때 사는 사람이 갑자기 오토바이가 불 켜고 왕 가면 호랑이가 지나갔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오토바이를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시내버스 기다리면서 그래요. 막 희죽희죽 웃고 막 혼자 중얼중얼 해요. 미쳤나? 근데 여기다 뭐 꽂고, 그죠? 통화해야 안 해요? 우리는 이렇게 대고해야, 아, 통화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하나 꽂고 막 지 혼자 웃고 막 깔깔거리고 그러면 저 사람 미쳤어? 혼자 저렇게 중얼거려? 근데 지금 여러분 통화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뭐든지 내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을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야, 사람이 날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없어질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지금 그 죄가 씻어지는 그 어떤 역사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실 때는 우리 차원에서 죄를 씻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씻어주셨습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한 30년 전에 밥을 씻어가지고 밥통에다가 넣어서 아침 시간이 되면 저절로 밥이 된다는 거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야, 그런 도깨비 같은 밥솥이 어딨냐? 쌀 씻어가지고 안쳐서 불 떼가지고 그렇게 밥을 아예 먹는 것이지, 그냥 쌀 씻어가지고 넣어놨는데 그 솥단지 안에서 밥이 저절로 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요즘은 밥 씻어가지고 저녁에 맞춰서, 그죠? 시간 딱 맞춰놓으면 아침에 5시 반부터 밥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6시 되면 딱 밥 돼야 안 돼요. 지금 그거 이해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밥솥 있는 거 이해 못해. 다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는 그거 이해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예, 그런 밥솥이 어딨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수준에서 지금 수준의 삶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도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런 어떤 구속의 비밀을 자기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오라고 마하나임 사이버 대학에서, 이번에는 홍우윤 교수님이 갔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이버 학생들 한 40명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첫날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 거기를 그 투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디베리아 호텔에 우리가 이제 들어갔어요. 나오네. 이 호텔이에요. 이제, 예. 꺼져도 됩니다. 이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장주현 선교사님이 저녁에 모임을 가지려고 지하, 호텔 지하에 모임장이 많은데, 원래 우리가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모임 장소에 딱 들어가니까 백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원래 이게 우리가 모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배인이, 아, 죄송합니다. 저분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옮기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2층, 다른 모임실을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모임을 갖고 9시에 끝났어요, 모임을. 그리고 이제 장주현 선교사님이 내일 아침 새벽 시간은 6시에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리고 내일은 저기 독일에서 오신 오영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 오영신 선교사님이 왜 왔냐면,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추첨했는데 1등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비행기 티켓을 탔어요. 하고 왔더라고. 여러분들도 1등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시차가 있으니까,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시차가 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그 외국 가면 그 시차 때문에 피곤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오니까 이제 9시 반쯤 됐어요. 아, 막 그냥 막 눈이 따갑고 그래가지고, 여보 나 잔다. 그러고 나는 씻지도 않고 벌렁 누웠어요. 근데 조금 자고 있었는데 막 제 아내가 막 저를 깨우는 거예요. 여보, 지금 새벽 기도 시간이야. 5시 50분이야. 빨리 일어나. 근데 제가 제 몸이 침대에 꺼져 들어가는 것처럼 무겁더라고요. 하, 그래도 한 7시간, 8시간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막 침대에서 몸을 못 일으키겠는 거예요. 아유, 너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봐라, 또 팍 꾸물거리고, 여보 늦지, 빨리 가, 막 그래가지고는 제가 막 못 일어나고 또 이제 막 비틀거리고 누웠는데, 막 당신 늘 이렇다고 그러면서 막, 아이 막 제가 나이도 많은데 막 남동생 뭐라고 하듯이 막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돼가지고 과격해지고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남자들은 이렇게 순해진대요. 할머니들이 막 하여튼 고집부리면 진짜 감당 안 돼요. 막 제 아내가 막 뒤에서 막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 막 안 떠지는 눈을 비비면서 떠가지고 가는데 막 늦었다고 당신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 꾸지람을 다 듣고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호텔 2층 제일 가쪽에 이제 그 방이 있는데 그쪽으로 딱 갔는데 문이 잠겨진 거예요. 여보, 문이 잠겼다 그러니까 봐라! 벌써 새벽기도 다 들어가고 문이 잠겼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불은 켜졌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스피커 소리가 안 나요. 여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조용히 말씀 전하겠지. 그래가지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 들어도 이게 아니에요. 여보,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더워가지고 호텔 밖에 어디서 모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디베라 호텔을 돌았어요. 한 바퀴. 밖에 어디서 모이는 줄 알고 가로등 밑에서 막 몸 피곤해 죽겠는데 한 바퀴 다 돌았는데도 없어요. 여보, 없는데? 그러면 어제 원래 모이려고 했던 그 지하실에서 모이는지 모르겠다. 또 지하실까지 또 뛰어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20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여보 됐다. 그냥 방에 들어가서 성경이나 읽자. 이제 늦었어. 근데 제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당신 먼저 방에 가 있어. 그 모임실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그래가지고 또 호텔 바깥으로 나가는 중간 어떤 구름다리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어제 저녁에 모임 가졌던 장소 커튼 사이로 보니까 진짜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다시 호텔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벌써 40분 정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상해가지고 호텔 카운터에 앉아있는 그 남자 직원에게 제가 물었어요. 짧은 영어지만 What time it is, Tiberia? 그러니까 시계를 가리키는데 세상에 저녁 11시 40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9시 반에 잤다가 1시간 반 자고 나를 두드러 깨운 거예요. 왜? 이게 외국에 가면 노밍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 시간으로. 근데 저는 노밍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한국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5시 50분인 줄 알고 새벽기도 시간이라고 두드러 깨운 거예요. 어쩐지 몸이 무겁더라. 그래가지고는 이놈의 옆에 내가 시간 계산도 안 하고 한참 한 시간 반 잤으니까 막 시차 때문에 골아 떨어졌는데 얼마나 열이 나는지.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야 뭐야 지금 여기 시간으로 저녁 11시 40분이야 당신 그 노밍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저한테 보내면 내가 어제 노밍 해달랐는데 당신이 안 했잖아. 아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그때 침대에서 시트를 뒤집어 쓰면서 막 웃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이제 웃음이 나왔겠죠. 웃으니까 더 열나요 안 나요? 이야. 근데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아마 3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딥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거닐었던 성지 아닙니까? 성지. 그 성지에서 부부끼리 싸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호텔 바깥으로 나가서 벤치에 벌렁 누웠어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게 안 풀리면 성지순례가 아니라 완전 오지순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매맞는 여자들이 이게 그 매맞는 여자들 있죠? 예. 네. 왜 매를 맞냐면 남자들은 말로 잘 안 돼요. 여자들 말 잘하잖아요. 왜 수염이 안 납니까? 하도 나불거려갖고 수염 날 틈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 남자들은 이제 말로 안 되니까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응? 왜냐면,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때 느닷없이 맞으니까 이유나 알고 맞자. 그러니까 이유 없다고 때. 왜냐면 이유 말하면 또 이겨먹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야, 너도 똑똑한 채 하지 마. 너도 잘난 채 할 때가 있잖아. 실수할 때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마음이 풀렸어요. 그 마음이 와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버스 타고 출발하면 항상 기도하고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완전 버스 안에 탄 형제 자매들이 다 와, 그죠? 웃더라고요. 그냥, 그런 불상사가 왜 생겼어요? 시차 때문에, 시차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 시간하고 이스라엘 시간하고, 자, 한국은 일곱 시간이 빠릅니다. 왜냐면, 이 지구가, 이거, 나오네. 가운데 그마나 그어진 거 있죠? 이게 날짜 변경선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구가 도는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360도를 15도씩 나눠갖고 1시간 나누어요. 그러니까 요 날짜 변경선을 넘으면 하루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는 오늘 18일 저녁 몇 시예요, 지금? 예? 8시 51분이죠? 미국은 뭐예요? 예.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17일, 그죠? 아침 8시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반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시차 계산을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지구라는 땅덩어리지만 지구가 도는 속도에 의해서 어디는 시간이 빠를 수 있고 느릴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지구가 똑같은 날에 멸망해도 우리는 하루 더 살아. 그죠? 예. 그 기분 좋죠? 미국 사람보다 하루 더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간차가 있는데 그걸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했잖아요. 이게 시차, 시간차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든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의, 영원한 평안, 영원한 세계, 영원한, 그죠? 기쁨.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어주실 때도 하나님은 영원히 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만 씻어주고 뭐 남겨놓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개념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현재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실 때 영원히 씻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차원에서 속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분 차원에서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단 한 번에 영원히 씻어주신 거구나. 알겠습니까? 이제 영원한 세계하고 시간계 안에서 제약을 받는 이 세상하고 이제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칭해준 거지. 여러분,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칭해줬다면 누가 불의한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것으로 여러분 칭해줬,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되어야 되게, 하나님도 의로우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할 때는 죄를 다 씻어놓고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보니까 온전한 것 같지 않거든. 그죠? 여러분들 시기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앞으로 실수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봐라 봐라,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실수도 있고 이런 허물도 있고 이런 부족함도 있는데 네가 죄 없다고 할 수 있어? 양심이 있지.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까마귀도 광대뼈가 있고 벼룩도 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넘어가는 걸 기뻐합니다. 뭘 넘어가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어디에 자꾸 사람들이 걸리냐면 자기 마음에 걸려요. 아,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네 명의 문둥이들이 아람진으로 가는 것이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죠? 거기는 꼭 죽을 것 같았어요. 야, 건강한 사람이 가도 살려주지 않는데 문둥이들이, 고름 질질 흐르는 문둥이들이 가면 누가 살려주겠느냐?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가도 살려줄까 말까 하겠죠. 근데 여러분,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가면 살려서 받아주겠어요? 야, 이것들이 이제 세균전으로 나오네. 어? 문둥병자를 보내가지고 전염병을 일으켜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아마 문둥이들 오기 전에 화살로 날려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람진으로 간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왜 기뻐했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건너갔어요. 창세기 27장에서도 야곱과 에서, 잘 아시죠?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태도를 아주 기뻐했어요. 왜?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가서 네가 누구냐? 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나는 동생 야곱인데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건너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그랬어요.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사람 그 뜻이에요. 히브리인, 건너온 사람. 갈대와 우르에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건너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죄인인 것 같은데, 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허물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온전치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 그렇지, 아무래면 하나님이 내가 죄가 남아있는데 의롭다고 할까봐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끝난 걸 보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걸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영향을 받으니까 에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 그냥 의롭다고 칭해준 거지. 그래서 그 칭의라는 것은 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다는 것은 알아. 그런데 믿기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자기 마음도 인정해주고 그 중간점이 뭐예요? 의롭다고 칭해준 거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범죄가 뭐냐면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거 그대로 믿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죽는다는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을 받아들여서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 번 기회를 줘요, 사람들에게. 노아 당시에도 자, 니네들이 다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방주에 들어가. 그러면 살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예, 노아가 착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홍수가 내려온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처럼 나았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알아서 누워있기 때문에 누가 이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넣어줄 사람도 없고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누운지, 그죠? 몇 년이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연못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니, 누가 지금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있는 지금 이 사람이 누구 뭐 말장난하는 거야? 이런 태도가 나오겠죠? 아니면 나보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요? 내 바지 한번 걷어보세요. 근육이 있나? 다 말랐어요. 관절이 굳어가지고 구부려지지도 않아요. 일어설 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자기의 의견이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생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한마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거 말고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왜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들의 경험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 한마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원해요.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다고 그랬죠?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날. 진짜 마음 먹고 갔어요. 가가지고 장주현 선교사님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진짜 부푼 꿈을 안고 갔어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좀 실망스럽죠? 물 있어요? 없어요? 한 방울도 없어요. 그냥 구덩이에요. 오른쪽은 깊은 구덩이 있죠. 지금 뭐 내려다보죠? 무슨 공사장, 폐허장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 베테스다 연못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던 곳이라고 막 울어요. 울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울지 말고 말씀이나 믿어라. 그래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뭐 비아돌로산가? 그 길을 가가지고 어떤 관정에 들어갔는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큰 돌, 이 박석, 이게 가로 세로가 1미터가 넘어요.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싫어해가지고 이 돌을 닦아 뒤집어 버렸대요. 그 원래는 이 길을 이런 돌로 싹 깔아놨는데, 이야, 돌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닦아 뒤집지?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감람나무는 뿌리까지도 다 뽑아 없애버리라고 그랬대요. 감람나무 저 가운데 있죠? 두꺼운 거. 그게 뭐 2000년 됐다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지 모른다고 저기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갖고 그 저 나무를 채취해가지고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2000년 됐대요. 근데 헤롯이 이 모든 감람나무 뿌리까지도 다 뽑아 없애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 당시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통곡의 벽을 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저 통곡의 벽 보면 사람 키 높이만큼 시커먼 줄이 있죠? 좀 돌 색깔이 다르죠? 그게 그림자가 아니라 원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저 밑에 세 개밖에 없대요. 그 위에는 다시 이제 뭡니까? 그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쌓았던 이제 그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당시에 성벽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감람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거닐었던 길 있어요,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요, 아니 헤롯 왕이 야 좀 너무했다. 감람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뿌리까지 다 파가지고 태워버리고 없앴지? 심지어 돌까지도 다 뒤엎어버렸대요.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계시로 하나 가르쳐줬어요. 거기 가니까 일주일에 거기를 다녀가는 사람들이 약 20만 명이에요. 한 주에 예루살렘만 다녀가는 사람들이 20만 명. 어마어마하죠? 예. 1년이면 수천만 명이 다녀가요. 근데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뉘었던 대리석 돌이 있대요. 거기를 막 만지면서 울어요. 예수님 누우셨던 곳이라고. 그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그 돈 받아 먹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베데스다 연못가에 돌면서 사람들이 막 눈물을 철철 흘려요. 감람나무 그거 만지면서 막 예수님 여기서 그 기도하셨다는 거.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파괴되지 않고 남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법궤 하나라도 남겨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뭐 번제단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 그거 남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게 실제라면. 그죠? 로마에 가니까 청동으로 만든 베드로 그 상이 있는데 순례객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다리가 다 닳았어요. 진짜요. 하나님은 야 예루살렘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 다 파괴시켜.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도 않고 싹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지순례 갈 필요 없어요. 가도 돼. 마나임에서 간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다 없애. 이게 믿음 아니야. 단 하나. 그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하셨던 말씀만 남기고 싶었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만 남겨.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만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에 막 감동적이면 믿어지는 것 같고 기분이 좋으면 믿어지는 것 같고 막 말씀을 들을 때 뭐 무슨 막 초자연적인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뉘었던 대리석 돌이라고 막 얼마나 거기를 만지는지 울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절실하면서 말씀은 한마디도 안 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 만지지 마. 감람나무 만지지 마. 예수님 묻히셨던 돌무덤 가가지고 만질 필요 없어. 야, 그거 믿음 아니야. 그런 건 감정이고 기분이고 느낌이야.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말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의인의 자리로 걸어가. 알겠어요? 말씀만, 기록된 말씀만 남기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 당시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고, 그죠? 그게 믿음인 것처럼. 그럴까봐. 그거 믿음 아니야. 오늘 과학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도 떠돈대요. 전파로. 그걸 잡아낼 수 있대요.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이론으로 뭐 했던 거 그것도 떠돌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그 우주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그거 이제 그대로 뭐예요? 복원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도 이야기해요. 그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말씀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거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어요? 아, 예수님이 나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낫기 때문에 걸어가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깨끗하다고 하시는구나. 죄 없다고 하시는구나. 그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남기고 싶은 겁니다. 알겠어요? 아,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막 물이 지금도 찰랑찰랑하면 아마 다 들어갈 거예요. 아토피 걸린 사람. 혹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 싹 빼버렸어요. 알겠어요? 못 뛰어들어가게. 아, 진짜예요. 그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낫는 거 아니야. 그 십자가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죄 씻어지는 거 아니야. 그 십자가 매달고 막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귀걸이, 목걸이 뭐 그런다고 해서 죄 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외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알겠어요? 그 말씀 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뭐라도 하나 남길 수 있는데 헤롯이 그 당시 로마의 황제, 그렇죠? 그 황제에 의해서 싹가 뒤집어버렸구나. 전부 뒤집어버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마. 싹 없애버려.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만 남겨. 알겠어요? 오늘날 불행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알겠어요? 말씀은 그렇지만 자기 생각을 더 크게 여겨요. 성경은 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나? 자기 경험을 더 높여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섬긴 결과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기 생각을 섬긴 결과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크게 여기는 것은 목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목사님이 어려울 때도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죠?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2012년에 구정 때 우리 서울 지역에서 금식기도회를 하고 있다가 목사님 어찌간히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야, 내 생애 가장 어려운 시절인 것 같다. 그때 뭐 추적 60분에 우리 뭐 나온다고 막 그랬죠. 우리 선교회. 야, 이거 방송되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어려워질까.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왔어요. 3월 달에. 이야, 진짜 어려웠거든요. 제가 그때 서울에서 강남 자주 갔었는데 그날 가고 싶지 않더라고. 갔어요. 아침에 7시 한 반쯤. 목사님 4층 집무실 들어오시는데 얼굴을 볼 수 없어갖고 제가 문을 등대고 앉았어요. 목사님 딱 들어오시더니 7시 한 50분쯤. 홍 목사, 어떻게 왔는가? 그때 한 서너 명 왔었는데 서울 지역에서. 아, 예, 목사님 어제 추적 60분 보고 너무 막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왔습니다. 안 그래, 안 그래. 자네 성경 가져왔어. 성경 책상 위에다 펴놓고 있는데, 예, 성경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자네 성경에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이 있는가? 그러더라. 예, 마태복음 있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가짜 성경은 아니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봐. 찾아갖고 읽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모든 거짓으로 비방하는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라고 돼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 야, 오늘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여튼 양천하고 강남하고 시차가 굉장히 커요. 그날 우리가 오후 4시까지 간증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도 그 방송이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우셔갖고 좀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쯤에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그리고 성경을 읽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같으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아니 어른의 귓밤 때려놓고 노래 부르라고 해봐요. 부르나? 근데 목사님이 내가 종인데 주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면 종이 무슨 자기 의견이 필요가 있어. 억지로라도 하하하고 웃어야 되겠다. 그게 말씀 앞에 태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의견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진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돌면서, 아니, 이런 걸 조금 그 좀 보존해 놓거나, 그죠? 좀 유지시킬 수 있는데, 세상에 그때 2000년 전에 그건 흔적도 없이 전능한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존 못 하시나? 아, 하나님은 그런 걸 남기고 싶은 게 아니라, 뭔만 남기고 싶었다고요? 예. 그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만 남겨. 그것만 영원한 거야. 그것만 영원히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오늘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여러분들의 짧은 몇 년 사시면서 느꼈던 경험이나 생각,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목사님들 몇 분 오셨는데 예수님이 죄 다 지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앞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죄를 짓든 말든 죄 없다면 없는 거지 뭐.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 이야기 또 하시더라고. 현대에서 왕 회장님이, 야, 이 사람아,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지. 그럼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아, 저는 신입사원인데, 이 사람 내가 과장이라니까. 그 이야기 하셨어요. 당신이 죄를 짓건 말건 하나님이 죄 없다, 의롭다. 히브리서에 그랬죠? 이것을 사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은 죄가 남아있다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사를 통해서 씻어야 될 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사가 끝났다는 것은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당신의 차원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제 아내는 한국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이스라엘 시간을 갖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한국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5시 50분이야. 그러니까 두드러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요? 여보, 새벽기도 나가야 돼. 6시 다 됐어. 그때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알겠습니까? 예. 거기가 성지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 혼자 비행기 타고 돌아왔거나 축 사망이거나. 근데 야, 그 예수님이 거닐었던 이스라엘에서 그 부부싸움 했다고 하면 그것도 또 예수님 앞에 가서 할 말 못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그런 불상사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왜 생겼다고요? 시차 때문에, 시차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게 뭐냐면 그 시간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차원을, 그죠? 못 받아들이고 자기 차원에서 가지고 자기식으로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와야 돼요. 그분이 보실 때 온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보실 때 의롭기 때문에, 그분이 보실 때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보실 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 말씀이 권위를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낌도 의미 없습니다. 감정도 의미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막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막 대리석 만지면서 울, 진짜 말씀 한마디는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안 가봐도, 예,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지금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아, 지금 내게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게 똑같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의 자리, 형편의 자리, 죄인의 자리, 무능한 자리에서 일어나 힘있게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